함께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2장 1절 상반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할까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2장 1절 상반절 말씀 기억하라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이 시작되는 귀한 날 여러분들 특별히 열흘의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열흘의 연휴가 시작되는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이 시간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참 이 시점에 이 본문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 아무리 만져봐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석 본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감을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한 남자가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고 어딘가에 좀 지친 기분이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갑고 빛나는 커다란 돌을 만납니다. 사람 키보다 좀 크고요. 세 사람이 둘러싸야 할 정도의 꽤 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햇살에 비치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 돌은 차갑습니다. 이 돌에서부터 냉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그 돌 옆에 서 있으면 여기가 사막이라는 것이 잊혀집니다. 너무나 시원한 곳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돌에서는 시원한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모아 마시면 내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오아시스의 물보다 내 영혼까지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여기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돌은 처음 만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걷던 남자가 이 돌을 만나 이 돌 때문에 황홀해집니다. 이제까지 했던 피로감이 다 사라집니다. 사막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더 이상. 이 돌 덕분에 난 더 이상 사막에 서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 돌 덕분에 난 영혼까지 시원해집니다. 이 돌 덕분에 아니 이 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나에게 준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에게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왜요? 이 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야 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자니 내 인생에 이런 이 특별한 만남을 그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머무르자니 나이가 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이 돌을 지고 가자니 이것은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이 돌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행자들이 모두 이 돌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일 땐 괜찮았어요. 왜요? 이 돌은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둘러싸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였으니까요. 근데 다섯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냉기가 흘러들어오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한두 발가락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물러나도 그 냉기가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느낌은 없습니다. 닿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요? 난 이 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내가 이 돌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미루어두고까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밀려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밀어내고 여긴 내 자리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발견했다. 아무도 여기 이쪽으로는 오지 마라. 라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겠죠. 왜요? 다른 사람들도 이 돌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땡기고 서로 밀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싸운데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어요. 굳건하게 지킵니다. 내 뒤에 돌이 있고 여기서 냉기가 내 등 위로 흘러내려오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나갑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왜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싸움을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뭐가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왜요? 뒤에서 시원한 냉기 흘러내려온 것으로 내가 이 싸움을 버티고 있었는데 뒤에서 뜨거운 햇살이 느껴집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달려들지 않기 시작해요. 뒤로 돌아보니까 그 얼음은 다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황망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이 얼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도 미루고 미루다가 늦어버렸는데 난 이 싸움을 싸우느라 내 힘을 다 소진시켜버렸는데 이 얼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얼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웁니다.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얼음이 내 인생을 살려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아래 이 얼음이 있기 전에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을 너무 곤비했었는데 이 얼음이 이 사막을 견디게 해줍니다. 냉기가 사라지게 하고 시원한 생수를 주고 보고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땐 내가 가지 않는 길만 남아있죠. 어릴 때에는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어릴 때에는 그냥 또래 집단의 친구들일 때도 있죠.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관심 받지 못하고 내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냉기가 흘러나옵니다. 시원해요. 신나고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모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진 것들을 경험하죠. 이들에게 나도 그렇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나도 이들이 전부일 수 없다는 걸 느끼는 나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20대 때는 연애겠죠. 이런 냉기가 또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냉기가 흘러나옵니다. 차가운 바람. 살게 해줘요. 살 수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람을 보고 있어도.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같죠. 어느 순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30대는 사회적 위치라고 해볼까요? 일이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내가 일할 수 있는 위치? 아, 이게 때로는 연애보다 귀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나이가 들어보면. 내 소속이 되어주고 나에게 안정을 주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런데 하늘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그것이 어떤 소유이건 어떤 경험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일이건 그것이 내 인생에 준 차갑게 빛나게 빛나는 돌이라고 생각하여서 아니 차갑게 빛난 돌이었어서 차갑게 빛난 돌이어서 그것을 지키고 싸웠는데 하늘 것이 사라져버릴 때 사람들은 황망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왜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고 이걸 지키기 위해 너만 힘을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혹시 얼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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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 가지를 헛되다라고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솔로몬은 수고함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냈다는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이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2장과 3장이 무엇이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지식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인가를 통찰해 되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고 뷰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세 번째 무엇이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처첩을 거느려보고 연애를 해보고 포도원을 세워보고 문화, 피를 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보고 내가 문화생활과 그리고 관계적인 즐거움과 소유의 즐거움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갈 때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까? 처음에 아 무엇인가 이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또 무엇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삼습니까? 내가 뭔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가 좀 더 깨닫고 알고 통찰력 있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아 난 이 정도 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을 삼습니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고 뭔가 깨달은 인간인 것으로 자기 중심을 삼습니다. 사람은 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습니까? 요즘 트렌드는 이거죠. 대부분은 행복한 것, 즐거운 것. 나 요즘에 이거에서 즐겁고 저거에서 즐겁고 이거에서 행복해 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을 삼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트렌드는 좀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중심 기둥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 이 세 가지를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태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먼저 해볼까요? 이 본문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반론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저는 정서적으로 이 본문에 반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솔로몬에게 반감이 있다고 하죠. 저는 만약에 사막에서 혼자 이렇게 메뚜기 석청 같은 거 먹고 지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겸허해질 것 같은데 저는 솔로몬 이러는 게 싫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이룰 만큼 이룰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워본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이런 말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당시 가장 넓었던 펜트하우스에 앉으셔서 그 밑에 자기 포도원을 바라보며 이 글귀를 써내려가는 게 불편합니다. 아, 어때? 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해본 사람이 야 별거 없더라. 어 알았어요. 저도 해보고 그걸 알게요. 당신 말을 듣고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도 해보고 솔로몬처럼 성공해보고 아 그래 어때 별거 없어. 솔로몬처럼 가져보고 이거 별거 없어 라고 하고 싶지 그분이 헛되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저, 당신은 다 누리고 사셨고 저는 당신이 가셨던 그 오차를 범하지 않고 전 아무것도 안 누리고 살겠습니다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웃었다는 건 동감이란 뜻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이미 음식을 다 먹어본 사람이 야 그거 맛없어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 아닙니까? 그건 다 먹고 난 다음에 네가 하는 얘기고 난 배고프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요. 두 번째, 적용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지 않은 논리예요. 실제적으로. 왜요? 이건 시니컬한 논리죠. 아 무엇인가 헛되, 무엇인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니컬함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해보죠. 아야 보람 있는 삶 그런 거 헛돼. 근데 알겠어요. 보람 있는 삶 헛되죠. 동의합니다. 보람조차 없는 삶은. 야 행복한 삶 그거 다 헛돼. 아 그래요. 좋아요. 행복한 삶 헛되죠. 행복조차 없는 건. 야 지식을 깨닫는 거 다 헛돼. 아 좋죠. 지식을 깨닫는 거 헛된 거 알겠어요. 근데 지식조차 없는 삶은. 그래서 더 안 헛되집니까? 아니죠. 더 헛되지죠. 우리는 자주 시니컬함의 논리의 이 화살표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별걸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그것조차 못 가진 사람을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시니컬하게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그거 아닌 별것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별거 아닌 것조차 못 가진 사람을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컬함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쓰는 건 그건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들. 시니컬한 논리 때문에 더 못한 삶으로 인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공부하다가 그래 다 헛되지. 연애를 하다가 그래 다 헛돼. 뭐 여행을 준비하고 취미생활 하다가 그래 그럼 가서 뭐 하나.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이번 주에 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계획들이 눅눅뜨게 사라지면서 여행은 가서 뭐하고 연애는 해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고 그냥 집에 있자 하고 마음 먹으신다면 여러분들이 TV밖에 더 보겠습니까? 오락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인도할까요? 더 못한 삶을 인도할까요? 헛되다는 논리 자체를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데 헛되다는 논리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을 더 빈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논리는 틀렸습니다. 왜요? 시간의 가치를 배제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 해봅시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시간의 가치를 배제하고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가치를 늦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10대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30대가 되면 헛되죠. 20대 때 연애하는 거 40대가 되면 헛됩니다. 30대 때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거 50대 때 좀 아프면 헛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전반부를 인생의 후반부의 관점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다시 어려운 말이에요. 시간의 무게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50대가 더 우위를 가지고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50대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10대 때 친구들 많아서 신나게 살았고 20대 때 연애 열심히 신나게 살았고 30대 때 열심히 신나게 살았고 40대 때 안정해서 신나게 살았는데 50대 때 아파서 그게 다 헛되게 느껴진다면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10대 때 친구가 없어서 헛되다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10대 때 난 친구도 없어 헛돼. 20대 때 연애가 없어서 헛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30대 때 일도 잘하는데 헛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40대 때 안정도 안 돼서 헛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50대 때 친구 아픈 걸 보니까 그래 난 건강이 제일이구나. 누가 더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시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전체 만점에 80점이고 두 번째 사람은 20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후반부의 인생에 더 권위가 생겨서 전반부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헛되다라고 그 시절에 나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의 무게는 같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으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10대, 20대, 3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각각의 헛되지 않음을 채워갈 때가 전체가 채워지는 것이지.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전체를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의 무게예요. 두 번째, 아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죠. 많은 것들이 시간 속에서 자주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시간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많은 것들이 시간 속에서 자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에 새겨져서 영혼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20살에 내가 했던 어떤 빛나는 연애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 감정이 없을 수 있겠죠? 지금은 그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새겨져서 내 20살에 새겨져서 내 인생에 영원히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라진다고 해서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함부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때에는 인생을 팔아 추억을 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팔아 추억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손에 갖게 되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그 기억들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헛되지 않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고 우리가 돌아가면 목사가 이단적인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맹신하고 신봉하며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이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마치 시니컬함의 본문인 것처럼 다 의미 없어, 다 쓸데없어 이렇게 본다면 그냥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하면 돼. 연애도 하지 마. 헛된 거야. 수고도 하지 마. 헛된 거야. 공부도 하지 마. 헛된 거야. 즐겁게 지내지 마. 헛된 거야. 그리고 주만 바라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를 얼마나 겁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럼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다 봅시다. 솔로몬이 네, 1장부터 12장에 논리는 12장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1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맥락처럼 이어가는 것이 잠언처럼 금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을 무시하고 전도서는 맥락을 무시하고 구절을 따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12장의 헛되다는 얘기는 무엇을 끝나요? 1장의 헛되다는 얘기는 무엇을 끝납니까? 12장의 청년들에게 네가 헛되게 아무나기 없다고 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다시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한 헛된 것을 네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가 나중에 허무하다라고 하지 않도록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중요한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로 먼저 따지자면 솔로몬이 얘기한 얘기 핵심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빼고 거기에 다른 것을 가장 가운데 놓을 때 그게 헛되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건 없어요. 다 의미 있는 것이고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헛되지는지 아세요? 그것을 과도하게 의미 둘 때 그것이 헛되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치우고 덜 중요한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때 헛되지는 거예요. 후회를 언제 합니까? 제 인생이 힘들었던 날이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도 그걸 삭제하고 싶지 않아요. 전 다시 그 자리에 가도 그걸 선택할 거예요. 이건 후회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잘 지냈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웠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어야 돼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거기를 채워버려서 그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후회는 여기 있어요. 무엇이 헛됩니까? 헛되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치우고 그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이 헛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과 나에게 소중하지만 좀 덜 중요한 것 그 두 가지 모두에게 내가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언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놓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진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뭘 제일 신경 쓰세요? 뭘 내일 걱정하세요? 뭘 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도가 뭘까요? 어느 정도의 중요도에 있는 걸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요즘에 되게 꽂혀있는 드라마 같은 거 있으세요? 오락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 막 그거 생각나요? 그건 좀 덜 중요하겠죠. 그럼 본인도 느껴요. 내 인생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괜찮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너무 가벼운 걸 갖다 놨으니까 무게중심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인생이 깃털 같고 날아다니는 것 같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무거운 걸 갖다 놓읍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존심보다는 사랑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는 자존심보다는 사랑. 제가 나한테 어땠고 저땠고 해서 내가 이걸 갚아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지 마시고 그건 막 가벼우지잖아. 내가 깃털 같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자존심보단 사랑. 이익보단 가치. 인정보단 사명.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쩌냐 저쩌냐가 아니라 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 내가 이익이 얼마나 나냐 어쩌냐 저쩌냐 얼마를 받냐가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의 일에 접근하면 내가 월급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좀 더 무거워지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접근하면 인정에 따라서 내 인생을 접근해서는 내 인생이 더 무거워지고 중심이 잡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갈등 자존심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심을 둔 것처럼 관계해서 내가 사랑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둔 것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그것들보다도 사랑과 가치와 사명보다도 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좀 들어봅시다. 세 가지로. 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가 있죠. 부모가 가끔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아이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혹시 연애하십니까? 그럼 애인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봅시다. 그럼 무슨 일을 벌이시죠?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그 아이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직장에서 고생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큰 불편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아이를 내 마음의 중심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이 일이 재미있건 재미없건 인정을 받건 인정을 못 받건 내 인생의 뭐의 방향에 맞건 안 맞건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일에 갑자기 의미가 확 부여돼요. 그렇죠? 아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면 그 일이 가능해. 그런 식의 역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죠. 두 번째,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 존재의 의미가 부여져요. 난 아버지다 이런 거. 난 아버지야 이런 거. 알았어요. 아들 남아있으니까 애인으로 갑시다. 이건 좀 가벼운 거. 아,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주변 사람 보기에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게 나한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존재 의미 같은 게 부여되고 있죠. 내가 사람을 맨 가운데 두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냉기가 나한테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면,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그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부여돼요.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냐, 돈을 많이 벌냐 많이 못 벌고 있냐, 이것으로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기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되게 좋아해 주고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자체로 내 존재감의 의미가 부여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 일이 나한테 맞느냐에 집중한 자로 현대사회가? 이 현대사회는 중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재밌는 일을 중심에 두니까 내 그거에 맞니 즐겁게 일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년대에는 수고가 중심이었죠. 그렇죠? 이걸 갖고 내가 네가 뭘 이룰 수 있느냐가 중심이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들이고 가치적으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두 번째 어떤 가치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둬도요 그 가치관이 굉장히 큰 역동을 하죠.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딱 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요. 이거 갖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건 상관없어요. 난 그게 맞다고 믿고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탁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나를 지켜요. 근데 그 가치에 맞게 내가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게 내 중심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가치관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내가 더욱더 깨닫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깊이 알아가고 있어서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내가 더 그것을 내 안으로 세워갈 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확장을 느껴요. 아래서 깨어나는 것처럼. 내가 나다운 나, 진정한 내가 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 가치가 내 인생의 가운데 있으면 그 가치가 나에게 존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면 이런 류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평가와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재밌고 편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한테 자부심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 자체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내 존재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개념으로, 세 번째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둔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여러분한테 마음 가운데 둔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천사들이나 장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같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같은 편에 서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죄악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의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걸 상의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 가장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삶의 문제와 이슈와 상황들을 점검해가는 거예요. 다루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세요. 가운데 두세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 존재감을 느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에 내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그 주변들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른 것들이 그 주변들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아무것도 헛되지 않아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를 빼먹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모든 것이 좋아. 직장도 이제는 안정됐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좋은 사람이고 가끔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내 삶이 괜찮고 내가 봐도 내 삶이 괜찮아. 근데 난 느껴. 내 가장 가운데 쪽에 뭔가 비어있는 걸. 그거 느껴보셨어요? 느꼈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직 건강한 거예요. 건강할 때 정신 차리세요. 좀만 더 지나면 다른 게 거기를 채워서 허무한 쪽으로 갈 거니까. 가장 그 가운데 비어있음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운데 채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주변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괜찮은 것들을 주변에 두고 내 인생에 다뤄야 될 것들을 그 다음에 두면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솔로몬에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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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둔 상태에서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헛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하죠. 그럼 시니컬함을 잘 쓰세요. 시니컬함을. 뭔가 별거 아니야라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버리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쓴 말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 시니컬한 편이에요. 아시죠?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좀 대단한 게 들어왔으면 싶은데 저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하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시니컬함은 버리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지.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으로 이것을 흔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시니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그렇게 안 중요해. 왜? 나한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을 거야. 제일 중심엔 이게 서 있고 그 다음엔 이게 서 있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틈은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니컬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쓰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솔로몬처럼 시니컬해십시오. 그건 헛돼. 그건 나한테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건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동심원을 그리세요.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과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현장의 사명을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실을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취미를 두세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동심원을 만들어갈 때 내 인생이 너무 가벼워진다든가 혼란스럽다든가 허무하다는 정서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사마리아 건너는 남자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냥 저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밝게 빛나는 차가운 생수가 흘러내리는 돌이 있는데 저런 돌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난 가던 길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요? 그건 너무 냉정하잖아. 전 그 남자가 그 얼음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가서 황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구나. 이렇게 신비로운 게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인생 이런 선물인 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젠 일어나야 될 때고 이젠 가야 될 때고 나에겐 남겨진 길이 있고 내겐 도착해야 될 장소가 있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마도 그 경험은 그 영혼에 새겨졌겠죠. 내게 그런 돌을 만났었다 라고 평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 길을 계속 갔어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봅시다. 때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매료시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사막 같은 인생에 사막이 아닌 것으로 이것이 나를 만들어준다고 할 정도로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걸 떼어 발을 옮기는 게 나에게 비극이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발을 떼십시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 그 옆에 얼음. 가장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더 깊게 끝까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면 그 얼음이 녹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얼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운데 두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공격하시거나 파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과 경쟁하시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제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흘러들어온 것들을 헛되다라고 밀어내시고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그럼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마음을 정돈하시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설교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족을 달면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이 낭비되는 시간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가서 뭔가 다시 새 힘을 얻기보다 명절이 지나가서 뭔가 더 힘들어질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기보다 뭔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7일이잖아요. 전 반나절은 시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한 번은 멈춰서서 여러분의 분주한 날동에 주어진 선물이니까 마음의 동심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마음의 중심에 요즘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어떻게 정돈돼야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셔서 이 시간을 사용하신다면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해 먹는 시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명절은 때로 별거 아닌 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게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대화들 감정선들 여러분들 흔들기도 하죠. 그것도 여러분 마음간 너무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저 멀리 쪽에 둘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돈한 연습이 되신다면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지 않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에 나를 자극하는 지나가야 되는 숙제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사족은 연휴 첫날, 연휴 시작에 헛되다라는 본문을 선택한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그것이 나를 휩쓸고 가지 못하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지만 주와 함께 내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관계와 감정과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건강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때로 원망될 때도 있고 때로 실망될 때도 있고 때로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송할 때도 있고 내가 자책될 때도 있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제가 누릴 것이오니 제가 그 누림에서 한 걸음도 걸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시원한 얼음을 만나 하나님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얼음을 지키느라 싸우느라 하나님과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얼음이 녹아내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저희가 그러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 얼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얼음의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편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주일의 시간이 이들 가운데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되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분명히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잠잠한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 나누어진 내용들이 묵상되게 하시고 이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고 회복당이 계획될 수 있도록 지금 한 주간 특별히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